구약 성경 576면 내외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엘리사가 아람 왕 벤하닷을 대신해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면 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8장 이후에 16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유다왕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 유다왕들은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열왕기서에서 무게중심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속해 있는 가운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국에 이런 왕들이 다스리던 이런 시기에 남유다 왕국에서는 이런 왕들도 있었다라는 아주 간략한 소개 정도에 그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정도의 분량으로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선한 왕이 남유다 왕국에서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선한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냐면 아합의 집안과 화친해서 사이좋게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시기에 참 아쉬웠던 한 가지인데요. 나아가서 이 여호사밧 왕은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 그러니까 16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여호람 왕은 아합의 딸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감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람 왕을 소개하면서 그는 악한 왕이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냐면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아합의 집이나 그 유다 왕국 여호람의 집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왜?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호람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에돔이 배반했는지, 림나라는 성읍에서 반란이 일어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에 그는 그렇게 나쁜 왕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라는 그 아들은 아하시아 왕으로 따로 소개가 되지 않고 다시 26절에 가보시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을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지금 오므리 왕조의 이야기를 열왕기하가 펼쳐가고 있는데 열왕기서가 펼쳐가고 있는데 유다의 왕을 소개하면서 그 왕은 어머니가 오므리의 손녀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므리의 손녀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딸인 것이죠. 그렇게 북이스라엘 전체와 남유다 왕국을 엮어서 지금 남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할 거 없이 지금 다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런 상태로 묶여져서 다 그 밥에 그 나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멸절하고 그 오므리 왕조를 폐하고 새로운 왕 예후를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배경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땅을 다시 뒤집으셔서 깨끗하게 하시는가, 정화하시는가. 지금 아합 이야기가 쭉 계속되고 있는 와중인데 아합의 아들들이 차례차례로 왕위를 이어서 다스리고 있는데 원래 처음에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내가 아합의 집에 다 갚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아합이 그 말씀을 듣고 겸비하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풀이 죽어 다니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이 심판을 그의 아들 때에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이 돼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은 다 지금 언제 아합 가문이 멸망하나 라고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읽어가는데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아하시아라는 왕이 처음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에도 별일이 없이 아하시아가 죽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어서 아합의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가 이제 여호람, 이제 나중에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 왕과 헷갈리기 때문에 요람이라고 이제 소개가 됩니다. 요람 왕이 다스리던 때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실 것인가? 언제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멸망할 것인가? 궁금해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대행할 예후를 세우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일으켜지는 것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가 세워주시는지를 이 8장 유다 왕국의 왕들을 소개하면서 그 배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람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인 요람과 같이 있었는지, 왜 거기서 그와 함께 예후의 손에 죽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후가 모반을 일으키는데 그 일이 가능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소개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28절을 보시면 계속 유다왕 아하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왕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 아하시아는 아합의 사위이고 이세벨의 사위이고 이 요람은 이세벨의 아들이죠. 그렇게 아합의 집안에 속한 남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에 모이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잠깐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랑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들을 잠깐 농담처럼 목사님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려는가 하는 그 심판의 그 심판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아무도 그런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심판이 되려면 아합의 가문이 멸망하려면 뭔가 가세가 기울고 좀 이렇게 영향력이 쇠퇴하고 이러는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어야 아 이제 때가 됐구나라고 받아들일 텐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세벨이 그 왕의 어머니로 뭐라 그러죠? 대비라 그러나요? 예. 대비 마마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얼마나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겠습니까? 다 주관하고 있고 심지어 남유다 왕국까지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 왕비로 삼아서 거기도 이제 쥐락펴락하고 있는 이세벨의 권력이 정점에 달해 있는 시점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기에 바로 그때 전혀 아합의 가문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때 하나님이 자 이제 때가 됐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건은 엘리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시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능력 대결에서 승리해서 승리를 거두고 모든 바알 종교의 지도자들을 싹쓸이 처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이세벨이 건재하고 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자 엘리야가 크게 낙담하고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 왜 여기 와 있냐 하나님께서 계속 그랬거든요.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나한테 도망이나 올 때가 아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내 일은 진행된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므흘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왜 죽인다는 거예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단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만을 세우고 하사엘을 만나지도 예후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을 봤고요. 오늘 본문의 이름은 이제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상하게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고 한 선지자 청년 생도를 보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야는 두 산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엘리야 하면 갈멜산과 호렙산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멜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대한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곳이죠. 호렙산에서는 우리가 읽은 아까 우리가 읽은 19장 15절 이전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엘리야가 묻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젠 나만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큰 폭풍과 지진, 화염, 천둥과 지진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호렙산은 갈멜산에서의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런 보이는 능력과 영광으로 그리고 위엄으로 권력과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압도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뜻을 그러나 착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의지와 뜻을 가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갈멜산에서의 하나님,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일 뿐이고 나는 조용히 묵묵히 드러나지 않게 알아챌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착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를 보여주신 것이 호렙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잘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력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력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을 예후 한 사람뿐입니다. 엘리사는 그 당시에 멀리 그 아람 왕국까지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본문에서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엘리사가 한 청년을 보내죠. 선지자 제자 중 하나라고 이름도 소개되어 있지 않은 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말해라.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 그리고 얼른 도망쳐라. 지체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말씀대로 길르앗 라못으로 가죠. 기름병을 들고 혈의를 동이고 열심히 갔을 것입니다. 가서 예후를 만나고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누구에게 할 거냐? 예후 당신에게 할 것입니다. 잠깐 골방으로 좀 오시죠. 해가지고 골방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하나님을 왕으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시는 대로 아합의 집을 처단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그리고 재빨리 도망쳤다. 10절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중요한 대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위엄 있게 예후를 불러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후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아합의 집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똑바로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기름을 붓고 예후와 함께 딱 이스라엘로 가서 아합의 집을 처단하고 사마리아로 입성하는 그런 그림이 기대가 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하나님은 굉장히 은밀하게 모를 사람 하나 보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중량감이 없는 사람이었는지는 그 11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다시 원래 그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던 그 회의 장소에 들어가니까 군대 장관들이 이르는 겁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가닥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미친 놈이 왜 왔어요? 이렇게 묻는 대목이죠. 얼마나 중량감이 없었으면. 만약에 엘리사가 거기 왔더라면 아마 모두가 다 일어나서 머리를 숙여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한 청년을 엘리사가 대신 보냈으니 그 사람을 보고 그 미친 자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굉장히 은밀하게 예후에게만 그 사건,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었고 도망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납득하지 않고 수긍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하는 생각이 이 말씀을 읽는 내내 드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조성되어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게 굉장히 잘 조직되고 준비되고 기획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로 길랏 라못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길랏 라못은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길랏 라못을 먹으면 경제력이 그만큼 수직 상승하고 길랏 라못을 아람에게 빼앗기면 그만큼 이스라엘이 궁핍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랏 라못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굉장히 큰 분쟁 지역이었죠. 그의 아버지 아합의 때에도 아람왕 베나닷과 싸웠고 지금 그 아들 여호라망 때에도 요람왕 때에도 베나닷을 죽이고 새로 왕으로 오른 하사엘과 그 길랏 라못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 남유다 왕국도 합세해서 같이 싸우죠.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이 컸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을 끌어들여서 같이 싸우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을 남유다 왕국과도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차라리 남유다 왕국과 나눠 가지는 편이 낫지 아람에게 빼앗기면 통째로 다 뺏기는 거니까, 그런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남과 북이 연합해서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람에게 부상을 당해서 요람왕이 이스라엘로 물러나오고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아 왕도 거기에 가 있으니까 지금 예후는 구테타를 일으키기에, 모반을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맡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났으니까 모든 북이스라엘 전력들이 다 길랏 라못에 집결해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아하시아 왕, 요람왕이 명령권자가 부상을 당해서 물러나 있고 전력은 고스란히 예후의 손아귀에 지금 들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준비가 잘 된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은밀하게 일하셨다. 아,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죠. 폭풍과 지진과 바위가 터지는 그런 상황, 화염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을 다 불사르는 그런 중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겁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독해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합의 가문은 먼 이스라엘을 남과 북할 것 없이 장악해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을 뒤집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아주 작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그 부족한 지위 속에서도 그 사람과 더불어 일하셔서 예후를 세우시고 그 예후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운명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힘과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와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시편 2편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권력자들, 우리 시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으로 하자면 재벌들,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뭐 힘 있는 어둠의 그 세력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보자. 이렇게 떨치고 일어나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들이 떨치고 일어나서 시끄럽게 하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가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비웃으신다. 왜요?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내 왕을, 내가 기뻐하는 자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9절,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게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부술 것이다. 질그릇같이 깨질 것이다.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기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깰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세상에 스스로 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권력자들아 너희들이 가진 힘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라. 지혜를 얻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잠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지 않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지 않다. 지금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비웃고 계시다. 하나님이 웃고 계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왕을 이미 세우셨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시편이 그 이야기를,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조금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조금 더 자아를 실현하는 일들을, 우리는 다 그런 것들을 원하고 세상에서도 그런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이 이세벨의 손아귀에 다 넘어간 시점에서도 은밀하게 골방에서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 기름 부은 예우를 통해서 그 상황을 뒤집어 엎으셨듯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큰일 났다고 합니다. 예, 큰일 났죠. 위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하나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이세벨이나 예후나 다른 모든 그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권력 지향적인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름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고 콧방귀치고 미친놈이라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얼른 도망쳐야 되는 그런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좋고 그냥 그 상황 그대로 여러분이 평생 살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또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는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가, 지금 오늘 나의 이 부족한 자리에서 내가 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넉넉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들렸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물이 바다덮음 같이 덮을 것입니다. 기도로 무기 삼고 가면 여러분들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웬 미친놈이 와서 떠들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별다른 것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결정적으로 반전시킨 이 놀라운 것을 보면서 아,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도 나 스스로를 보기에 부족해 보고 가치 없어 보이고 영향력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자리를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로 무기 삼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라는 간증거리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들의 결과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승리해야 된다, 더 많이 기도해라, 너가 승리하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이다 로 가면은 곤란하죠. 그 간증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 우리 충성하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자,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긍정하는 대로 그 성경과 그 성공과 간증이 쓰여야지,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로 환원되는 것은 곤란하죠. 기도로 무기 삼고 여러분들이 2015년을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속적인 충성과 순종과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무명의 선지자,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지망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 취업준비생, 고시준비생, 재수생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정규직, 미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말씀으로 확인되고 여러분들의 2015년이 그 믿음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같이 순종하고 같이 헌신하도록 격려하는 우리 남포교회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의 권세 높음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서 비웃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그 일에 하나님의 뜻에 머리를 숙이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허리를 동이고 갈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도망쳐야 될 때는 기꺼이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수치와 멸시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증거가 남도록 해주시고 간증이 생기도록 하시고 그 간증이 더 많은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